VOA 세계뉴스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20일 2022 국가별 인권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이날 보고서에서 이란의 평화시위 탄압과 중국 내 소수민족에 대한 반인도적 범죄, 그리고 남수단 과도정부의 인권유린 방치 등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날 보고서에는 미국의 동맹국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레이트 UAE, 이집트와 파키스탄, 그리고 인도도 포함됐습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에서 자행되고 있는 인권 실태를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에 많은 인권 문제가 있다며 불법적이고 독단적인 처형과 고문, 언론과 표현에 대한 통제, 이동 및 거주의 자유에 대한 제한, 인신매매, 연좌제 등을 나열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북한 정부가 정치범이나 반체제 인사, 망명 후 강제 송환된 이들에 대한 처형을 공개적으로 자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이번 보고서의 목적은 사람들이 인간 존엄성에 대한 위협을 받았을 때 이를 수호하고 유지할 수 있는 자원을 제공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사흘간의 러시아 국빈 방문을 위해 20일 모스크바에 도착했습니다. 시 주석은 이날 모스크바 외곽 부누코보 공항에 내린 직후 연설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지난 10년 동안 무동맹과 무대결, 그리고 제3국을 겨냥하지 않는다는 기초 아래 양국 관계를 공고히 하고 성장시켜왔다며 연대를 축하시했습니다. 이어서 국제질서 수호를 위한 중러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시 주석은 중국은 유엔을 핵심으로 하는 국제체제와 국제법이 뒷받침하는 국제질서, 유엔 헌장의 목적과 원칙에 입각한 국제관계의 기본 규범을 수호하기 위해 러시아와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은 20일 크렘린궁에서 1대1 비공식 회담을 진행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날인 21일 공식 정상회담과 만찬을 열고 이후 회담 내용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시 주석이 20일 사흘간의 러시아 방문을 시작한 가운데 우크라이나 정부는 종전을 위한 시 주석의 영향력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올렉 니콜렌코 우크라이나 외무부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우크라이나는 중국 국가주석의 러시아 방문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중국이 영향력을 행사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전쟁을 끝내게 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니콜렌코 대변인은 특히 우리는 유엔 헌장에 명시된 원칙과 이 사안에 대한 최근의 유엔 총회 결의에 따라 우크라이나 평화 회복을 위해 중국과 더 긴밀한 대화를 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시 주석은 러시아 방문 이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화상회담을 가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캐나다가 미국과 한국, 일본과 4자협력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교도통신은 19일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캐나다가 중국과 러시아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에 이같이 제안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캐나다가 일본에 4자협력체 구성을 제안한 시기는 지난 1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캐나다 수도 오타와를 방문했을 때입니다. 캐나다는 4자협력체를 통해 인도태평양 안보협력체인 쿼드와 같이 민주주의와 법치, 인권과 같은 보편적 가치를 증진하고 기후변화 및 기타 국제 문제를 해결하길 희망한다고 소식통은 말했습니다. 미국 외교 관계자는 바이든 정부가 미한일 3자협력체를 캐나다까지 확대하는 제안에 긍정적이라고 밝혔습니다. 교도통신은 그러면서 오는 5월 히로시마 주요 7개국 정상회의로 4개국 정상이 한자리에 모이는 계기를 제시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미국과 일본, 캐나다가 속한 G7 정상회의에 윤석열 한국 대통령을 초청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9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전화통화를 갖고 최근 이스라엘의 사법개혁안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백악관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네타냐후 연정이 내건 사법개혁안이 사법부의 권한을 약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민주주의 가치를 강조하며 민주사회는 견제와 균형으로 강화되고 근본적인 변화는 가능한 가장 광범위한 대중적 지지의 기반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이러한 핵심 원칙과 일치하는 사법개혁 중재안을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세계뉴스 김지원이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남동부 엘라베마주의 한 초등학교에 대피소 역할을 하는 새로운 기능의 칠판이 설치됐습니다. 교실 한쪽에 이 니은자 모양으로 배치된 화이트보드, 이 하얀 칠판인데요. 평소에는 교사가 이 판서용으로 쓰다가 비상 상황 때에는 학생들을 대피시킬 안전한 곳으로 쓸 수 있습니다. 태풍 등의 악천후도 피하고요. 또 총격을 막아주는 방탄시설로 쓰이는 겁니다. 예, 공개된 영상을 보면은요, 교사가 이 칠판을 대피소로 바꾸는데 딱 10초가 걸렸습니다. 칠판 모서리의 경첩 부분을 손으로 당기면 이 교실 천장부터 바닥까지 연결된 일체형 공간이 만들어지는데요. 문 밖에는 손잡이가 없어서 안에서 잠가버리면 누구도 열 수 없는 이 철통 같은 안전지대가 되는 겁니다. 이 특수 칠판의 제작 설치 비용이 6만 달러라는데요. 이 학교의 교실 두 곳에 시범적으로 설치됐습니다. 와, 미국 학교는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서 이런 시설도 갖추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학교에서 일어난 대량 총기 사고 문제와 피해를 고민하던 한 기업이 만든 것을 이 학교에서 사용해보기로 한 것이죠. 뉴욕시의 일간 신문 뉴욕포스트는요.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반응을 전했는데요. 총기를 금해야 한다. 절망적이다. 이것이 미국이 선택할 최선이라고 봐야 하는지 이런 상황을 일상이라고 받아들여야 할 아이들의 불쌍하다라는 엇갈린 반응이 나왔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진행의 장량입니다. 이 시간 준비되어 있는 주간 코너는 헬로 서울입니다.
환승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되게 오랜 시간 공항에서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한국의 대표적인 관광지를 대상으로 환승 투어를 함으로써 네,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하다 보면은요 다른 비행기로 갈아타야 할 때가 있는데요. 한국 인천국제공항에서 환승객을 위한 서울 구경 프로그램을 열었습니다.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미국 정치 ABC 순서 뒤에 보내드리는 헬로 서울에서 자세한 소식 만나보시죠. 이곳 워싱턴 DC는 3월 20일 월요일 오후 3시가 좀 지났습니다. 현재 기온 영상 11도에 맞습니다. 북한 날씨 어떤지 한국기상청에 제공하는 날씨 정보 보겠습니다. 3월 21일 화요일 춘분에 들어서는 북한은 가끔 구름 많이 끼는 가운데 따뜻한 남서풍의 영향으로 날이 포근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영하 3도, 영상 7도, 또 낮 최고 기온은 영상 9도에서 19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해상 날씨 보겠습니다. 동해바다 맑습니다. 물결은 앞바다에서 0.5에서 1m, 먼바다에서는 1m로 읽었습니다. 서해바다 역시 맑습니다. 물결은 앞바다에서 0.5m로 잔잔하게 읽었고요. 먼바다에서는 1.5m로 읽었습니다. 주요 도시 최저 최고 기온 보겠습니다. 먼저 평양 아침 최저 영상 2도, 낮 최고 17도입니다. 신의주 아침 최저 영상 2도에서 영상 14도, 개성 1도에서 18도, 함흥 3도에서 19도, 원산 5도에서 17도, 청진 2도에서 12도, 끝으로 해산 지역은 영하 2도에서 영상 16도로 예보됩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김정호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소식 들어와 있나요?
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러시아에 도착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 간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태국 의회가 해산됐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보겠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러시아를 방문 중이죠?
네, 시 주석이 20일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에 도착했습니다. 시 주석이 20일부터 23일까지 러시아를 국빈 방문하는데 이 기간에 브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등의 일정을 소화할 예정입니다.
네. 자, 시진핑 주석이 3기 집권을 시작한 이래 지금 첫 번째 외국 방문인 거죠?
네. 지난 13일에 중국 전국인민대표대의 전인대에서 시 주석 집권 3기가 공식적으로 출범한 뒤에 처음으로 행하는 공식 외교 일정입니다.
네.
또 러시아가 지난해 2월에 러시아를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한 이래 처음으로 러시아를 찾은 것이기도 합니다.
네,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창인 시점에 중국 국가주석이 러시아를 찾았는데요. 중국은 이번 방문의 목적이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네, 시 주석은 20일 러시아 매체에 실린 기고문에서 자신의 러시아 방문이 우정과 협력, 평화의 여정이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더불어 중국은 우크라이나 문제와 관련해 적극적으로 평화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또 모든 당사자가 공통적이고 포괄적이며 협력적이고 지속 가능한 안보 비전을 수용한다면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은 이 평화 중재 역할을 강조하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앞서 중국이 지난달 24일에 주권 존중과 적대 행위 중단 등 12개 항으로 이뤄진 우크라이나 위기의 정치적 해결에 관한 중국의 입장이라는 물건을 내기도 했습니다. 중국이 또 최근에는 이 중동 지역의 두 대표적인 앙숙이죠. 이란과 이 사우디아라비아 사이의 이 외교관계 복원을 중재해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네.
이런 일련의 움직임이 이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미국에 맞서서 영향력을 키우려는 포석 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시진핑 주석 방문에 대한 러시아 정부 측 반응도 알아보죠.
네, 현재 이 우크라이나 침공이 명분 없는 전쟁이라는 이 국제사회 비판이 커지고 러시아 쪽 고립이 심화되고 있는데요.
네.
이런 가운데 시진핑 주석의 러시아 방문이 이 든든한 원군을 얻는 것으로 비치고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20일 기고문에서 시 주석과의 개인전 친분을 자랑하면서 진정한 친구는 친형제와 같다고 시 주석 방문을 기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두 정상은 에너지와 경제 부문을 비롯한 양국 사이 협력 확대 방안도 논의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하지만 또 미국을 비롯한 서방에서는요, 이 두 나라의 이런 밀착 행보를 경계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죠.
그렇습니다. 이 중국 관리들은 시 주석이 평화적 임무로 러시아를 찾았다고 말하고 있지만은 미국이나 유럽 당국자들은 이번 방문이 푸틴 대통령한테 힘을 실어주는 행보가 될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네.
또 중국이 제안한 평화협상도 러시아 쪽에 시간만 더 벌게 해주는 것이라고 비판하는데요.
네.
이런 가운데 또 지난주에는 국제형사재판소 ICC가 푸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지금 러시아를 방문 중인 시 주석 입장이 난처해졌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난처해졌다는 이유가 뭔가요? 네,
ICC가 이 러시아가 전쟁 중에 이 우크라이나 아이들을 러시아 영토로 불법 이주시킨 혐의로 푸틴 대통령의 이 전쟁 범죄 책임을 묻는 체포영장을 발부한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서 시 주석이 이번 러시아 방문에서 이 전범 용의자 또는 전쟁 범죄자를 만나는 모양새가 됐기 때문입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푸틴 대통령의 마리우폴 방문도 주목받고 있네요.
네, 18일 밤에 사전에 예고 없이 우크라이나 남부에 있는 마리우폴시를 깜짝 방문했습니다. 지난해 2월에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래 푸틴 대통령이 이 우크라이나 안에 있는 점령지를 직접 찾은 건 처음 있는 일입니다.
네, 이 마리우폴이 우크라이나 전쟁 최대 격전지 가운데 한 곳 아니었나요?
네, 마리우폴이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주의 최남단 이 아조후해 연안에 있는 도시인데요.
네.
이번 전쟁에서 가장 심하게 파괴된 지역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러시아가 침공 직후부터 마리우폴을 포위하고 일종의 고사작전을 펼쳤는데요.
네.
이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특히 이 아조우 연대 병사들이 아조우스탈 저철소를 최후 거점으로 삼고 대항했었는데 결국에는 지난해 4월 러시아군이 함락시켰습니다.
네. 자, 그 과정에서 많은 인명 피해가 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특히나 러시아군이 지난해 3월에 이 민간인들이 대피하고 있던 극장을 공격했는데요. 이 건물이 무너지면서 안에 있던 이 어린이 여성 포함해서 민간인 600여 명이 숨졌습니다. 당시에 이 건물 앞쪽과 뒤쪽 땅바닥에 커다란 흰색으로 아이들이라는 글씨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 러시아군이 그대로 이걸 무시하고 공습을 해서 국제사회 비난을 받은 바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푸틴 대통령이 사전에 예고 없이 바로 그런 곳인 마리우폴을 방문한 거네요.
네, 현지 시각으로 18일 밤 늦게 도착했습니다. 러시아 국영 TV가 방영한 영상을 보면 푸틴 대통령이 헬기를 타고 현지에 도착해서 시내를 둘러봤고요. 또 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현지 당국자와 재건 상황을 들었는데요. ICC가 체포영장을 발부한 바로 다음 날에 푸틴 대통령이 마리우폴을 찾은 건 이 ICC 결정을 무시하는 행보로 보입니다.
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일본하고 인도 간 정상회담이 있었네요.
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0일 인도 수도인 뉴델리에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20일과 21일 이틀 일정으로 인도를 방문 중입니다.
네, 기시다 총리가 인도를 방문한 게 취임 후 처음인 거죠?
네, 지난 2021년 10월에 취임한 이래 인도 방문이 처음입니다. 그렇지만은 모디 총리와는 쿼드 정상회의나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 등에서 몇 차례 직접 대면한 바 있었습니다.
네, 자, 두 나라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가 뭔가요?
네, 앞서 기시다 총리가 19일 출국하면서 기자들한테 올해는 일본이 주요 7개국 G7 의장국이고 인도는 올해 주요 20개국 G20 의장국이라면서 이런 두 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할 건지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인도 언론은 두 정상이 양국 경제협력 방안과 인도 태평양 안보 문제와 쿼드의 역할 또 우크라이나 사태 등 국제 현안이 비중 있게 논의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뭐 회담에서는 좀 성과가 있었나요?
네, 회담이 끝난 뒤 공동 기자회견이 있었는데요. 이 두 사람은 G7과 G20이 에너지와 식량 공급 문제를 비롯해서 이 광범위한 국제적인 도전들을 다루는 데 있어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특히 기시다 총리는 이 모든 나라의 다양성이 존중되고 어떤 나라도 배제되지 않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 태평양을 위한 청사진이란 걸 또 발표했습니다.
모디 총리는 무슨 얘기를 했나요?
네, G20 의장국으로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 이 글로벌 사우스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글로벌 사우스가 이 아시아와 아프리카, 중남미 등지에 있는 개발 도상국들을 말합니다.
네, 자, 또 어떤 얘기가 나왔을까요?
네, 우크라이나 전쟁, 중국의 인도태평양 영내 군사력 확장 등과 관련해서 유엔 헌장에 기초한 국제 질서 유지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라고 현지 매체들이 전했습니다. 오는 5월에 일본 히로시마에서 이 G7 정상회의가 열리는데요.
네.
기시다 총리가 G7 회의에 모디 총리를 초청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모디 총리가 이 초청에 감사하다면서 참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는데요. 기시다 총리는 20일 또 인도 외에도 한국과 브라질, 호주, 베트남 등 7개 나라도 이 G7 회담에 초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일본과 인도의 교역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네, 뭐 강력한 교역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네.
2021-2022 회계연도에 양국 간 무역이 206억 달러에 달합니다. 일본의 인도 투자가 2000년부터 2019년까지 320억 달러에 달했는데요. 일본이 또 이 인도 내 고속철도 건설 사업 등 인도 기반 시설 건설 사업도 지원해 왔습니다.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태국 의회가 해산됐다는 소식이네요.
네, 20일 마하 왓지랄롱콘 태국 국왕이 하원 해산안을 재가했습니다. 그래서 태국에서는 곧 총선이 치러질 예정입니다.
총선 일자가 잡혔습니까?
관련 일정이 아직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태국법에 따르면 의회가 해산이 되면 60일 안에 선거를 치러야 하는데요.
네.
로이터통신은 이 문제를 잘 아는 소식통들을 인용해서 오는 5월 14일에 총선이 있을 것이라고 20일 보도했습니다.
네, 자 지금 총리가 프라유트 짜노차인데 총리직에 다시 도전할 걸로 보이나요?
네, 프라유트 총리가 다시 출마할 걸로 예상됩니다.
네.
프라유트 총리가 지난 2014년에 쿠데타로 당시에 잉낙 친나와 총리 정무를 무너뜨리고 집권한 바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프라요 총리의 맞설 야권 후보 중에 누가 유력할까요?
네, 탁신 친나 전 총리의 딸이고 또 잉낙 친나 전 총리의 조카인 페통탕 씨입니다.
네.
이 페통탕 씨가 이 태국 최대 야당인 푸아타이당의 이 총리 후보로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지난 주말에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이 지지율이 대략 38%로 이 프라요 총리를 크게 앞서고 있습니다.
네, 이 푸아타이당이 총선에서 이겨서 페통탄 씨가 총리가 된다면은 친나왓 가문에서 다시 총리가 나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 아버지인 탁신 친나왓이 2001년부터 2006년까지 그리고 이 고모죠 잉낙 친나왓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총리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네. 이 두 사람이 모두 쿠데타로 권좌에서 축출됐는데요. 이 탁신 전 총리의 매제죠. 이 솜차이 옹사와시 2008년에 잠시 총리직을 맡았었는데 이 탁신 전 총리 정당인 PPP 이 국민의힘을 해산시킨 법원 판결 때문에 자리에서 내려왔습니다.
네, 뭐 쿠데타 법원 판결로 탁신 집안 총리들이 모두 축출됐네요.
네, 그런데 이 탁신 전 총리 같은 경우에 지난 2006년에 권좌에서 축출된 뒤에 이 형사 기소되는 걸 피하라고 지금까지 해외에서 망명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는 5월에 총선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요. 거의 모든 조사가 이 푸아타이당이 제1당이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 일부에서는 이 푸아타이당이 하원 절반을 훨씬 넘는 의석을 차지할 거란 말도 나오는데요.
네.
이 푸아타이당은 이 태국 북부와 이 북동부 지역에서의 이 탁신 전 총리에 대한 강력한 지지세 덕에 지난 22년 동안 치러진 모든 선거에서 이긴 바 있었습니다.
네.
이 페통탕 씨도 지난주에 이 푸아타이당 소속 후보들을 소개하는 한 행사에 나와서 당이 이번 선거에서 크게 이길 걸로 확신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뭐 재집권을 노리는 프라요 총리 진영이 강력한 도전에 직면했네요.
맞습니다. 이 프라요 총리와 그의 이 루엄타이 쌍차당 UTA는 일단은 이 보수적인 태국 사람들이 가진 이 탁신 전 총리에 대한 반감의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군부가 만든 헌법에 따라 이 하원뿐만 아니라 상원도 이 차기 총리를 뽑는 표결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만일에 이 야당이 다수당이 돼도 이 군부의 매우 우호적인 상원 도움으로 이 프라요 현 총리 같은 군부 출신 인사가 다시 정부를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 하원에서 500석 가운데 이 야당 푸아타이당이 200석 이상을 차지하게 되면은 이들을 정부에서 배제하는 게 어렵거나 아니면 불가능할 것이라고 영국 BBC 방송이 전했습니다.
네, 지구촌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김영규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소식 들어와 있나요?
네, 실리콘밸리 은행 등의 폐쇄 여파로 금융권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연방준비제도가 다른 나라 중앙은행과 함께 유동성 공급을 늘리기 위한 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이 오는 21일 검찰에 체포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지지층의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했고요. 이어서 항공기 조종사들과 활주로 등에서 작업하는 지상요원이 암에 걸릴 확률이 일반인들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연구 결과 발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은요. 최근 미국에서 발생한 잇단 은행 폐쇄로 인해서 금융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는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네. 최근 실리콘밸리 은행 SVB하고 시그니처 은행이 잇따라 폐쇄가 됐는데요. 그 여파가 미국을 넘어서 다른 나라에도 미치고 있습니다. 이번엔 스위스였는데요. 스위스 규모 1위 은행 UBS가 파산 위기에 놓인 2위 은행 크레디트 스위스를 인수하기로 한 겁니다. 미국의 중소은행이었던 SVB나 시그니처 은행과는 달리 크레디트 스위스는 세계적인 투자은행으로 이 은행의 폐쇄가 글로벌 금융시장에 미칠 파장은 비교할 수 없을 것으로 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 가운데 스위스 금융당국이 직접 나서서 두 은행의 인수를 추진한 겁니다. 인수 금액은 32억 5천만 달러입니다.
네. 자, 금융 불안감 해소를 위해서 이 연방준비제도 같은 각국의 중앙은행이 공동행동에도 나섰다고 하죠?
맞습니다. 연준을 비롯해서 캐나다와 영국, 일본 등 전 세계 주요 6개 중앙은행이 유동성 공급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연준은 주말인 지난 19일 발표한 성명에서 미국 달러 자금을 제공하는 스와프 라인의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7일 만기에 운용 빈도를 주 단위에서 1단위로 늘리는 데 합의를 했다고 밝혔고요. 금융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처였습니다. 이런 조처는 20일부터 최소 4월 말까지 이어질 것이란 것이 연준의 설명입니다.
네, 그런데 유동성 공급을 강화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네, 쉽게 얘기하면 인출할 수 있는 화폐가 충분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어떤 은행이 부실해졌다는 평가가 나오게 되면 사람들이 자신들이 맡긴 돈을 찾지 못하게 될까 걱정해서 예금을 인출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몰리면 대량 예금 인출 사태, 즉 뱅크런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 뱅크런 때문에 사실 실리콘밸리 은행이 폐쇄됐던 건데요. 그래서 각 나라의 중앙은행이 서로 달러 공급을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만들어서 인출 가능한 돈을 충분하게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실리콘밸리 은행 얘기도 좀 보겠습니다. 연준이요, 과거에 이미 이 은행의 부실성에 대해서 우려를 나타냈다고 하는군요.
네, 이를 지적하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뉴욕타임스 신문은 지난 2021년 연준이 SVB의 위험 통제를 검토한 결과 심각한 결함이 발견됐던 겁니다. 이런 지적에도 SVB는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이 신문은 전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신문 역시 비슷한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SVB에 대한 연준의 우려는 이미 지난 2019년부터 시작됐다고 전했는데요. 특히 지난 2020년 연준은 SVB의 위험 통제가 대형 금융기관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미 상원 의원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비판하고 있네요.
맞습니다. 바로 상원은행위원회와 금융위원회 등에 소속되어 있는 엘리자베스 워런 미국 연방 상원의원입니다. 워런 의원은 19일 NBC 뉴스에 출연해서 파월 의장에게는 통화정책과 규제를 다루는 두 가지 임무가 있는데 둘 다 실패했다고 비판하면서 파월 의장이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워런 의원은 또 CBS와의 인터뷰에선 이번에 폐쇄된 은행에 대한 감독의 궁극적인 책임이 연준과 파월 의장에 있다고 말했는데요. 이들이 자신들의 임무가 규제 완화라고 생각했던 게 명확하고 우리는 지금 그 결과를 보고 있는 것이라고 워런 의원은 강조했습니다.
네, 자 워런 의원이 또 독립적인 조사를 촉구하기도 했네요.
그렇습니다. 워런 의원은 19일 미국 재무부 감사관실과 연방예금보험공사 그리고 연방준비제도에 서한을 보내 파산한 은행들에 대한 최근의 관리 감독을 점검할 걸 촉구했습니다. 워런 의원은 이 서한에서 재무부와 연준 그리고 연방예금보험공사 감찰관은 30일 안에 의회에 예비보고서를 전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파산한 SVB 실리콘밸리 은행에 대한 매각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네, SVB의 파산 관제인인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는 은행 매각을 재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19일까지 입찰 제안서를 받을 예정이었는데 인수자가 나오지 않아서 재입찰을 계획하고 있다는 겁니다. 로이터통신 등은 소식통을 인용해서 연방예금보험공사가 매각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은행을 분할해서 매각하는 방식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 가지 고려되는 방안은 오는 22일 입찰 예정인 SVB 프라이빗 뱅크의 매각 절차라고 로이터통신은 전하고 있습니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자들에게 행동에 나서달라라는 이런 촉구를 하고 있는데 이유를 좀 보죠.
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18일 자신이 만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을 통해서 주장한 내용인데요. 이 글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오는 21일 검찰에 체포될 것이라면서 지지자들에게 시위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네, 자, 트루스 소셜에 어떤 글을 썼는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부패하고 매우 정치적인 맨해튼 지방검찰에서 불법적으로 유출된 자료에 따르면 오는 2024 대선에서 가장 앞서는 공화당 후보이자 전직 대통령인 자신이 오는 20일을 체포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항의하라고 지지자들에게 촉구한 건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다만 검찰에서 불법적으로 자료가 유출됐다는 것을 증거로는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은 이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런 주장이 언론 보도에 기반한 것으로 검찰에서 실제 공지를 받은 바는 없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런데 자신이 곧 체포될 거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어떤 혐의에 대해서 그런 건가요?
네. 성인 영화 배우와의 과거 성관계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13만 달러를 지불했고 이와 관련해서 장부를 조작했다는 혐의에 관해서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데요. 수사 막바지에 도달한 검찰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소를 앞두고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럼 검찰 측은 이번 사안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가요?
네, 로이터통신은 맨해튼 지방검찰청 엘빈 브래그 지검장이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검찰이나 뉴욕의 법치를 위협하려는 시도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법을 공정하게 집행하고 적합한 때에만 공개적으로 밝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지지층의 시위를 촉구하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런 요구에 어떤 반응들이 있을까요?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층으로부터는 아직 별다른 반응은 없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선거 사기 주장에 맞춰서 스탑 더 스틸이라는 조직을 이끈 알리 알렉산더 씨는 만약 뉴욕에서 시위에 나선다면 감옥에 가거나 더 나쁜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다만 수사 당국은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시위나 폭력에 관한 소통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부통령을 맡았었죠.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도 이번 사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네요.
네,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은 지난 19일 A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 가능성에 대해 이건 정치적 기소로 보인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네.
이 사안을 급진 좌파의 우선순위로 본다면서 이는 미국인들이 보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고 펜스 전 부통령은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위를 촉구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서는 시위자들이 이를 평화적이고 합법적으로 할 필요가 있음을 이해한다고 생각한다고 펜스 전 부통령은 덧붙였습니다.
네, 정치권의 반응은 어떤가요?
네, 이 미국 하원 전현직 수장은 서로 정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케빈 맥카시 하원 의장은 검찰이 기소한다면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복수로 터무니없는 권력의 남용이라고 주장을 했고요. 반면 바로 앞서 하원 의장직을 수행했던 낸시 펠로시 의원은 성명을 내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장이 터무니없다면서 이는 지지층의 불안감을 조성하기 위함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미국 군인의 건강에 관한 국방부 보고서가 나왔네요.
예, 국방부가 미군 내의 항공 분야 종사자들의 암 발병률에 관한 연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조종사들과 지상에서 이를 보조하는 인력이 암에 걸릴 위험이 일반인들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발병 확률이 얼마나 더 높다고 나왔나요?
네, 이번 조사는 지난 1992년부터 2017년 사이 조종사와 지상요원으로 복무했던 군인 약 90만 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는데요. 일단 전반적으로 보면 전투기 등 항공기 조종사의 경우 일반인들보다 어떤 종류의 암이든 발병할 확률이 24%, 그리고 활주로에서 비행을 지원하는 지상요원은 3%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자, 업무별로 구체적인 수치를 좀 볼까요?
네, 우선 조종사들은 피부암의 일종인 악성 흑생종에 걸릴 확률이 일반인보다 87% 가까이 더 높았고요. 갑상선암에 걸릴 확률은 40% 가까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남성은 전립선암, 여성은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일반인보다도 각각 16% 더 높았습니다. 지상요원의 경우는 뇌와 신경계암에 걸릴 확률이 일반인보다 20% 가까이 높았고 갑상선암에 걸릴 확률은 15% 더 높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그 발표된 연구 내용이요, 기존 연구하고 좀 다른 게 있다면서요?
예, 바로 그 범위가 다른 건데요. 기존에는 항공기 조종 인원에 대해서만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이번에는 지상요원까지 그 범위가 확대된 겁니다. 또 이들의 암 발병률이 일반인보다 더 높게 나왔다는 것은 이번에 처음으로 확인된 겁니다.
네, 자, 항공기 조종 병력 그리고 지상직 병력 모두 일반적으로 암 발병률이 높게 나온 건데요. 아, 사망률은 어떨까요?
아, 네. 사망률은 오히려 일반인들보다 더 낮았습니다. 보고서는 이는 해당 군인들이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을 게 요구되는 상황에서 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이들의 암 발병률이 높은 게 어떤 이유에서죠?
네.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어느 특정 요인을 지목할 수는 없다는 설명인데요. 따라서 국방부는 이번 연구 결과가 해당 본부가 암을 유발했다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라면서 가족력 혹은 흡연이나 음주 등과 같은 다양한 잠재적 원인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입장을 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영규 기자였습니다. 미국 정치 제도의 연혁과 현재를 소개해드리는 미국 정치 ABC입니다. 미국 연방헌법은요, 개인의 권리 보장을 위한 조항을 첨가하기 위해 처음 수정됐습니다. 바로 수정헌법 제1조부터 10조까지의 내용인데요. 그 밖에 수정헌법 조항들은 그 내용을 근거로 몇 개의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수정헌법 두 번째 순서로 중앙정부 권한 변화에 관한 조항 알아보겠습니다. 김정호 기자입니다.
미국 수정헌법 조항은 몇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먼저 중앙정부 권한 변화에 관한 조항을 들 수 있는데요. 여기에 들어가는 대표적인 조항이 바로 수정헌법 제11조입니다.
합중국의 사법권은 다른 주의 시민이나 외국의 시민 또는 신민이 합중국의 한 주에 대해 개시하거나 제기한 보통법상 또는 형평법상의 소송에까지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애초에 새 연방헌법을 지지한 일부 연방주의자들은 사법권을 규정한 연방헌법 3조가 주의 동의 없이 주를 상대로 소송을 내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해석했습니다. 하지만 1793년 대법원은 개인들이 주를 상대로 연방법원에 소송을 내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그러자 매사추세츠주의 케이럽 스트롱 연방 상원의원이 헌법 수정안을 제안했고 이 수정안이 비준받아 주를 상대로 개인이 제기하는 소송에 대한 연방법원 관할권을 박탈하는 수정헌법 11조가 됐습니다. 또 수정헌법 제13조도 중앙정부 권한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1865년에 비준된 이 조항은 노예제도를 폐지한 것으로 인간의 노예화나 비자발적 노역의 종사를 금지하는 권한을 연방의회에 부여했습니다. 다음 수정헌법 16조는 과세권과 관련된 조항입니다. 연방대법원은 1895년 연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1909년 연방의회가 이런 대법원 판결을 뒤집는 내용을 담은 헌법 수정안을 제안했고 이 안이 4년 뒤에 비준됨으로써 연방정부가 전국적으로 소득세를 걷어들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수정헌법 제18조는 술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1919년에 비준된 이 조항은 주류 제조, 판매, 운반을 금지하는 권한을 연방의회에 부여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금주령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920년부터 발효된 이 수정헌법 18조는 13년 동안 효력을 유지하다 1933년 수정헌법 21조에 따라 폐기됐습니다. 미국 역사에서 조항 전체가 폐기된 수정헌법은 이 제18조가 유일합니다. 그 밖에 가장 최근인 지난 1992년에 비준된 수정헌법 제27조가 있습니다.
상원의원과 하원의원의 세비 변경에 관한 법률은 다음 하원의원 선거 때까지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이 조항은 연방의원들이 본인들 보수를 스스로 올리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연방의원 보수를 올리는 법률은 하원의원의 다음 임기가 시작된 뒤에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수정헌법 두 번째 시간으로 중앙정부 권한 변화에 관한 조항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다른 나라로 이동하거나 여행을 떠날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죠. 바로 항공권을 예약하는 일입니다. 더 저렴한 항공권을 찾다 보면 목적지로 가기 전에 다른 곳을 경유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현재 인천공항에서는요, 환승객을 위한 특별한 관광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한국의 모습을 살펴보는 헬로 서울. 오늘은 인천공항 외부 환승 투어 현장으로 안내해드립니다. 서울에서 동예원 기자입니다.
떡볶이 is mixed with the spicy seasoning with the rice cake. 좋았어?
I saved my stomach for chicken and beer.
서울 마포구에 있는 홍대거리. 환승 투어 프로그램에 신청한 4명의 외국인과 가이드 윤소연 씨가 홍대거리를 거닐며 한국 문화에 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현재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중단했던 인천공항 외부 환승 투어를 다시 운영하고 있는데요. 올해 1월 1일부터 시작했고요. 이 투어는 인천을 경유해 제3국으로 환승하는 여객들에게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여객들은 환승 대기 시간을 이용해 이 한국의 주요 관광지를 둘러볼 수 있는데요. 먼저 인천공항공사 항공마케팅팀 이수태 팀장에게 투어 프로그램 소개부터 들어봅니다.
이 환승 투어는 2004년부터 시작해서 올해로 약 20년이 된 대한민국 대표 환승 관광 상품입니다. 환승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되게 오랜 시간 공항에서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한국의 대표적인 관광지를 대상으로 환승 투어를 함으로써 시간도 보내고 좋은 경험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그러니까 3년 동안 외부 환승 투어는 못했습니다. 그 대신에 저희 공사에서는 한복 체험, 한국 전통 놀이 등 체험할 수 있는 K컬처존을 오픈해서 내부 환승 투어를 운영을 했고요. 그러는 와중에도 기존의 팬데믹 전에 인기가 있었던 환승 투어 프로그램 외에 신규로 6개 테마로 환승 투어 프로그램을 다시 준비했습니다.
코스는 테마별로 나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첫 번째 코스는 과거와 현재 테마로 진행되는 청와대 투어가 있고요. 또 평화를 테마로 해서 임진각과 제3땅굴을 방문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저희가 일례로 들면 이게 청와대 방문이 있습니다. 외국 같은 뭐 미국 같은 데는 직접 가서 방문하기가 그게 쉽지가 않은데 특별히 환승 투어 참여 분들을 위해서 청와대 내부도 관람하고 사진도 찍고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마련했고요. 특히 올해로 정전 70주년이 되는 시점에서 DMZ 부분도 방문하고 싶은 수요도 있어서 그것도 좀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찾아간 날에는 거리를 테마로 한 홍대 투어가 진행됐는데요.
홍대는 우리가 알다시피 이 그 젊은이들의 아지트라고 볼 수 있잖아요. 버스킹도 볼 수 있고 쇼핑도 즐길 수 있고 먹을거리도 많이 있고 그래서 한국의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하는 즐기는 문화를 한번 경험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재개된 이 환승 투어 프로그램인 만큼 이수태 팀장은 그동안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아쉬웠던 점을 보완했다고 합니다.
업그레이드 된 점은 다양화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테마를 주제로 해가지고 과거와 현재 그리고 여기 이제 홍대 같은 경우는 스트리트, 그 다음에 이제 미래. 미래 같은 경우는 현대 오토 뮤지엄, 그런 부분도 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DMZ. 한번 갔다 오는데도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우리나라의 그런 그 현실을 좀 보여줄 수도 있고, 분당국이라는 그런 게 좀 외국 분들한테는 되게 조금 특이하기도 하고 하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까지 좀 수요에 맞춰가지고 니즈에 맞춰서 만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난 1월 투어 프로그램을 이용한 환승객은 851명, 그리고 2월에는 882명으로 늘어났는데요. 환승하는 짧은 시간이지만 이수태 팀장은 이 투어를 통해 한국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길 바랬습니다.
환승 투어 이용객 중에는 한번 환승하시면서 다녀갔는데 그때가 너무 좋아서 또 다시 환승할 때 다시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객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한국 문화도 좋고 내가 원하는 목적지로 가기 전에 두 개국을 방문하는 그런 좀 이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이 환승 투어 자체도 이제 공항 이용객을 위한 차원도 있지만 이제 한국에 대한 경험을 해보고 아 한국이 좋구나 하면 진짜로 이제 재방문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적극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거리가 테마인 홍대에서는 어떤 투어를 할까요? 가이드 윤소연 씨입니다.
아, 홍대에서는요, 이제 많은 분들이 드라마를 보시면 치맥을 하는 거를 보시고, 치맥을 어디서 하느냐, 요거에 되게 관심이 많으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홍대 와서 쇼핑, 젊은이들 옷 사고, 손주나 이런 분들 기념품 사주고, 이런 쇼핑을 좀 좋아하시고요. 또 길거리 음식, 떡볶이, 순대, 김밥, 이런 걸 좋아하시고요.
이날 참여한 환승객들도 홍대에 도착하자마자 치킨을 파는 음식점에 들어갔습니다. 한국의 치킨 맛이 제일 궁금했다고 하는데요.
오늘 오신 분들이 캐나다 분하고 미국 분이신데요. 네, 마닐라가 고향인데 마닐라에서 형제들을 보고 돌아가시는 분들, 아니면 출장을 보고 돌아가시는 분들. 네. 치킨을 후다닥 잡수시고, 그다음에 공항에서는 이제 면세점이라도 좀 비싸니까 저기 여행용 가방 하나 사고 싶다고 해서 가셨고요. 다른 분들은 이제 손주들 줄 인형이나 뭐 액세서리 같은 거 보시고 오신다고 하셨어요. 아, 손님들이 워낙 강력하게 치맥을 하시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예, 저 홍대 거리에 있는 치맥집에서 각각 이제 종류별로 양념과 후라이드 반반 시켜서 맥주하고 드렸는데 너무 좋아하셨어요. 심지어는 치킨은 뼈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딱 정하셔가지고, 예, 치킨하고 맥주를 즐겁게 드셨습니다.
가이드 윤소연 씨는 4년째 환승 투어 프로그램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환승객들에게 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점이 있다고 합니다.
일단은 손님들이 한국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저희가 공항에서 출발해서 서울 오는 그 한 시간 동안에 차에서 그 투어에 맞는 설명을 많이 해드려요. 이제 궁에 가게 되면 서울의 역사, 그 다음에 조선의 역사, 그래서 궁이 어떻게 지어졌는지 이런 걸 아시게 되면 그 다음에 궁에 대한 질문, 또 저희가 DMZ 투어를 하는데 한국 전쟁에 대한 역사 이런 걸 설명해드리면 거기에 대한 맞는 질문들을 하셔요. 그래서 가끔 저희가 생각지 못한 부분을 질문으로 하시면, 아, 이걸 또 공부를 해야겠구나, 되게 심도 있게 그걸 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다시 연락을 하시는 거죠. 나 서울 또 간다? 그러면 진짜 너무 기뻐요. 아, 이분들이 진짜 좋은 경험을 하셨구나. 그래서 진짜 저희 가이드들이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짧은 시간이라도 좋은 경험과 좋은 기억을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럼 환승객들은 6개의 코스 가운데 어떤 코스를 가장 선호할까요?
지금 현재 손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거는요, 8시 서울 가서 궁 구경하시고, 그 다음에 인사동에서 쇼핑하시고 식사하시는 그 궁 코스를 가장 좋아하세요. 일단은 이제 많은 K-드라마를 보시면은 사극들이 대부분이 경복궁을 바탕으로 해서 촬영이 되어졌고요. 또 많은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개인 손님들이 경복궁에서 한복을 빌려 입으시고 사진 찍는 걸 많이 접해보셨기 때문에 거기를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환승객은 주로 미국에서 출발해 인천을 경유하고 동남아 쪽으로 가는 분들이 많고요. 또는 동남아에서 인천공항을 거쳐 미국 또 캐나다로 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새벽 6시쯤 인천공항에 도착한 분들이 다시 저녁 7시쯤 출발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12시간 이상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주로 추천한다고 합니다. 실제 환승 투어를 즐긴 환승객의 소감 들어봅니다.
I'm Ubun Butsamsi from Anchorage, Alaska. I saw chicken on the TV, Korean fried chicken. I want to try Korean fried chicken.
알래스카에서 오신 분이에요. 네, 한국 TV에서 치킨 먹는 걸 보시고서는 치킨 잡수시기 위해서 이 투어에 조인하셨다고 합니다. 아주 좋은 기분을 느끼셨고요. 특히 이제 길거리 음식이나 길거리 상점들, 아니면 젊은 사람들한테 좋은 기분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치킨 또 먹으러 오시겠답니다. 다운타운에 혼자 오시려고, 택시 타고 혼자 오시려고 그랬는데 저희 스텝이 환승투어를 추천하셔가지고 조인을 하게 되셨는데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하셨습니다.
또 미국 플로리다에서 온 로베르토 씨는 투어를 하면서 카메라를 놓지 않는 모습이었는데요.
Food pictures, of course, and people pictures. You know, I like to take food and.
그래서 음식 사진하고 yeah.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 사진을 많이 찍으셨답니다. 한국에 대해서는 이미 많이 알고 계시다고 합니다. 늦게까지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대중교통도 되게 잘 돼 있어서 그런 것에 대해서 깊은 감동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필리핀에서 지금 플로리다도 가시는 중에 경유하시는 거고요. 좋은 프로그램이고 좋은 본보기라고 생각하고 다른 도시에서들도 많이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캐나다 토론토에서 아내와 함께 휴가를 떠나는 환승객도 있었습니다.
My name is Al Navales. I'm from Toronto, Canada. It's very clean. The street here is so clean, organized. It's not scattered, you know.
네, 한국 거리는 아주 깨끗하고요. 소매치기나 이런 걱정할 거 없이 치안이 아주 좋다고 알고 계셨답니다. 경복궁 가는 궁 투어를 하고 싶으시답니다.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기회가 되면 꼭 한국을 다시 방문하고 싶으시답니다. 그래서 지금 마닐라로 휴가를 가시는 중이고 두 달 후에 다시 토론토로 가실 때 또 환승 투어를 하시겠답니다. Call me.
서울에서 VOA 동예원입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배워보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어떤 말이나 행동을 고수하다, 밀고 나간다는 표현, 더블 다운한다고 하는데요. 대화에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John, did you hear what our CEO said in the press conference?
Yeah, I did. He really doubled down on his comments, didn't he?
He sure did. I mean, I understand where he's coming from, but doubling down like that is just going to cause more controversy.
Yeah, I agree. I think it's going to hurt him more than help him.
Maybe instead of doubling down, he could have just clarified his position.
Exactly. But it's too late for that now. The damage is done.
어떤 발언이나 주장을 고수하는 것.
Double down.
더블 다운 한다고 합니다.
He really doubled down on his comments.
그는 그의 comments, 그의 의견을 고수했습니다. 굽히지 않았습니다.
Instead of doubling down on his statements,
그의 발언을 고수하는 대신에
he could have taken the opportunity to clarify his position.
그는 자신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는 기회를 잡았어야 했어요. Double down, 입장이나 주장을 굽히지 않고 고수하는 것, 밀고 나가는 것, 더블 다운이라고 한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대화 느린 속도로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Did you hear what our CEO said in the press conference?
Yeah, I did. He really doubled down on his comments, didn't he?
He sure did. I mean, I understand where he's coming from. But doubling down like that is just going to cause more controversy.
Yeah, I agree. I think it's going to hurt him more than help him.
Maybe instead of doubling down, he could have just clarified his position.
Exactly. But it's too late for that now. The damage is done.
대화 해석해 보겠습니다.
Did you hear what our CEO said in the press conference?
최고 경영자 CEO가 기자회견에서 한 얘기 들었나요?
He really doubled down on his comments.
그는 정말 자신의 발언을 고수했어요.
I understand where he's coming from.
나는 그가 왜 그러는지 이해합니다.
Where somebody is coming from.
누가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이해한다 이런 표현입니다. 나는 당신이 왜 그러는지 이해해요.
I understand where you're coming from. I see where you're coming from. I understand where he's coming from, but doubling down like that is just going to cause more controversy.
나는 그가 왜 그러는지 이해하지만, doubling down like that, 그렇게 밀고 나가는 것은
just going to cause more controversy.
더 많은 논란을 야기할 겁니다.
Instead of doubling down, he could have taken the opportunity to clarify his position.
그의 발언을 고수하는 대신 그는 자신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는 기회를 잡았어야 했어요.
Instead of doubling down on his statements.
그의 발언을 고수하는 대신
he could have taken the opportunity to clarify his position.
그는 자신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는 기회를 잡아야 했습니다.
The damage is done.
손상은 끝났어요. 그러니까 물은 엎질러졌다, 돌이킬 수 없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럼 끝으로 그는 자신의 발언을 고수했습니다.
He doubled down on his statements.
이 표현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대화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Did you hear what our CEO said in the press conference?
Yeah, I did. He really doubled down on his comments, didn't he?
He sure did. I mean, I understand where he's coming from, but doubling down like that is just going to cause more controversy.
Yeah, I agree. I think it's going to hurt him more than help him.
Maybe instead of doubling down, he could have just clarified his position.
Exactly. But it's too late for that now. The damage is done.
Everyday English, 뷰의 매일 영어. 오늘은 Double Down, 의견이나 주장을 계속 밀고 나간다, 굽히지 않는다. Double Down을 대화에서 활용해봤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워싱턴 뉴스 광장 이어집니다. 진행의 장량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 VOA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들이나 다양한 의견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주실 팩스 번호는 1-202-382-5325번입니다. 1-202-382-5325번입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